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군사 장비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라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 내 쿠르드족 전사들의 동맹 관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YPG로 불리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터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추가 안보 위험을 막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두 사람이 시리아 사태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을 즉각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코미 국장이 임명된 것은 4년 전입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작성한 별도의 서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18일 전에 그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이츠 전 대행을 정치적 반대파로 봤다며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그의 주장을 당시 즉각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돼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4명이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파견돼 있는 평화유지군은 어제 캄보디아 병사 4명이 전날 공격을 받아 숨졌다며 이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태운 호송 차량은 수도 방기에서 470km 떨어진 요고폰고 마을 부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슬람 반군단체인 셀레카가 프랑스와 보지제 전 대통령 정권을 전복시킨 뒤 수년째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관련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10일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미한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직무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취임사에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 앞서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 확정을 받은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취임 선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뒤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당 지도부와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북한 방문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대화 재개에 중재역을 맡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최대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설득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로 인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 평화와 남북 단일 시장 그리고 민주 통일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북핵 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앞세운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현실을 정책 기조에 반영한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그 시간을 다투는 아주 임박한 그런 위협으로 부각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 북핵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일 사실상의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맞선 군사적 조치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핵 협상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협상 여지가 있고 이미 아이스하키단 왔었죠. 그다음에 우리 여자축구단이 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탐색적인 국면에 남북관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죠.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한국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그리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오늘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행정부 첫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차장이 평생 국정원에 몸담아온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훈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지명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다수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측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자 협치와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적 의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 정치인들과도 소통하며 정책적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이 다양한 목적을 아우르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호남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상당히 좋고요. 소통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초 비영남권 인사를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는 거죠. 절묘한 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낙연 지명자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때 옛 민주당을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0년 첫 정계 입문 이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선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란 평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엔 임종석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젊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엔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수석엔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하면서 미, 한 두 나라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한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나라 간 우정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이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에 새로운 힘과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에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이 강력한 동맹 수호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알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문재인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 활기찬 민주주의와 견고한 시민사회, 강력한 제도를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진 양자 관계 중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문재인 당선인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보다 미국에 더 좋은 친구는 없다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한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손을 내밀려는 새 한국 정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당선인 취임 이후 미한 동맹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like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survive since both sides.
테리 보좌관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보좌관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going forward there need to be more careful and very thoughtful managemen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이 때문에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go back to the sort of economic engagement approach.
당장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관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두 나라의 협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US-ROK alliance that integrates American pressure and South Korean engagement.
한국의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 강조점이 찍힌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 issue with him will be to what degree will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influence or determine his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의 policies and some of the things he said really angered.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is could inject severe strain in the US-Korea relationship. I know he's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 세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 연구원은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 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at I believe that in his heart of heart, Mr. Moon would prefer to minimize as much as possible sanctions and maximize as much.
스트로브 선임 연구원은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혜성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 정부는 응당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되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미국과 함께 더욱더 공조해 나감으로써 북한 정부가 저절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또 대항을 못하게끔 하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6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제시카 김 씨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공조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앉아서 북한의 악박한 자세가 이게 또한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한 동맹을 초석으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길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 남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조 씨는 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서 출범 직후부터 좀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북한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기강도 바로 잡고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하면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강군으로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 안보지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창업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애 대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해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에 끌려다니는 맥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북한이 잘못했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했을 때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맞서주는 그런 대통령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유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 마영애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사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활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핵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드는 무조건 설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조 씨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해서 제 국민을 보호하던데 그걸 반대하는 거니까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겁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이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는데 거기에 맞게 대비태세를 갖춰야지. 제 국민을 위해서 아까울 게 생명을 잃은 다음에 무슨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탈북자들은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도 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정착의 힘은 교육인 것 같다며 새터민들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도 새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만 명의 탈북자의 남한에서 정착을 바른 못하고 세계 나라로 또다시 망명을 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특별히 탈북자들에 대한 그 일자리 문제나 그들의 삶 자발적으로 정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에 이릅니다. 마영애 대표도 한국 내 탈북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탈북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현대나 이런 중요한 대기업들에도 들어갈 때 많은 고려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보여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며 새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보라며 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에 들어가야지 대북 지원의 기초에서 북한이 먼저 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네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게 천만불 옳았다는 걸로 오히려 그들이 자부심만 붙여다 쓰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구만 하면 추동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자격으로 10년 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대학생 조은혜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 단체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반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를 보내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당신들이 사상을 바꾸고 충성하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저희가 올바른 사상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한 후에 너무 많은 컨플렉트가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후원을 해주시는 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탈북자들은 이 밖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햇볕 정책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김정은 정권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빵을 굽는 제과 제빵사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며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것계랑 했잖아요.
이 먼저 계란하지, 다음에 뭐...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역자활센터입니다.
언니.
이곳은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과 계량을 하면서 오늘 판매할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원 이금터. 이곳은 탈북민 3명이 일하는 작은 빵집이자 이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남북하나재단과 수원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자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 김금강 씨입니다.
탈북민들로 꾸려진 궁터예요. 예, 그 빵 굽는 곳이에요. 저희는. 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로 꾸려진 자활기업이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냥 마음을 합해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그냥 그러니까 제과제 빵 자격증을 다 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과점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탈북민들의 빵 만드는 솜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매하는 빵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냥 정말 우선은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또 이 매출도 좀 올리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뭐 팀워크도 좋았고 과자류도 있고 빵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과 제빵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탈북민 이미숙 씨는 북한에서는 빵이라는 걸 많이 먹어보지 못한 낯선 음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빵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좀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좀 서양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다 낯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또 보람 가지고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빵집을 운영하려면 제과 제빵 기능사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수원 이금터에서 일하는 탈북민들 역시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 영어가 다 외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외우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많았고 뭐 어쨌든 예, 거의 다가 저희가 낯선 이런 분야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예, 그걸 극복하고 자격증도 다 따시고 이제 예,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생각보다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손님들에게 직접 빵을 만들어서 또 판매까지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는 빵을 저희가 한 1월부터 이제 동네에서 제과점처럼 오픈을 해서 파는데 고객님들이 사가시고 맛있다고 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진짜 좋죠.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빵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케이크나 빵 외에도 바삭바삭한 쿠키나 또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 때문에 더 맛있어 보이는 마카롱과 같은 과자류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빵을 직접 저희가 또 발효한 발효종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되게 부드럽대요, 빵이. 예,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럽고 해서 이제 사가셨던 분들은 또 다시 오시고 이래서 단골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수원 이금터에서 일하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바로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이기 때문입니다. 김근강 씨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꼭 빵집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통일된 다음에 저 북한에 가서 정말 우리가 보란 듯이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북한에다 저 널리 전파도 하고 또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하면 또 정착도 더 잘 될 거고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이미숙 씨 역시도 같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빵을 굽고 있습니다.
빵가게, 예, 이렇게 멋있는 정말 뭐 그런 빵가게를 내놓는 게 제일 지금 상상만 해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서양식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빵집을 차려서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정말 예, 세계적인 수준의 빵을 맛보게 하는 게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예, 어떤 때는 힘들긴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더 기술을 쌓아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통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빵사로 일한 지 1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매출도 많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해 작은 성공을 맛본 이들은 남한에 정착한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떤 이런 문화 차이라든가 모든 이 차이의 벽 때문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보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한 단계 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이 열리던 시각에 서울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경부선 열차의 출발과 도착지이기도 해서 수도권 민심, 대전 충청권의 민심, 그리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민심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대합실 곳곳에는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열차의 출도착을 기다리고도 배웅 오고 마중 나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홍은동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 취임 선서식 그리고 다시 청와대를 입성하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을 보고 있었던 서울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국정이 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의 지지율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에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임이 팍 왔어요. 초심 잃지 마시고 임기까지 쭉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축하와 당부의 목소리네요. 이 절실하게 필요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식에서의 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순서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이런 화합과 통합의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이 잘 실천되고 끝까지 지켜지길 바란다. 뭐 이런 반응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산행 기차를 기다린다는 20대 후반 여성을 만났는데요. 간소하게 치러진 이 문 대통령의 취임식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당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취임식인 것 같아요. 뭐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뭐 일단 왜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렀는지를 일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끌어안는다는 의미가 용서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파헤쳐가면서 원리원칙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보 문제가 먼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국내 뭐 이제 뭐 통합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위태롭잖아요. 외교 안보 쪽으로 먼저 저희 나라 위상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믿습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취임식 관련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화제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4년 5개월여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는 청와대 안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북한에서도 아주 친숙한 이름이어서 관심을 더 갖게 될 북한의 청취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의 이름이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의 부인과 동명이인이더군요.
네네. 그 북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한자도 똑같이 쓰는 동명인입니다.
네.
발을 정자에 맑을 숙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혼의 여성 대통령이어서 어떤 대통령 가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가족, 영부인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 도대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누구인지 오늘 또 유심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2년 대선 때도 후보로 뛰었었고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계속 후보 부인으로서는 눈에 띄는 지원을 했었지만 오늘부터는 한국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늘부터 영부인으로서의 공식 직함을 갖게 된 것이네요.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력과 자료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인터넷에 김정숙이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온갖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기사 내용도 있고요. 인터뷰 내용도 있고 사진 자료들도 있는데 제가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나이는 문 대통령보다 한 살이 적은 1954년생 63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은 공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아내로서의 내조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남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며 유권자들 만나서 호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 부인들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그 주요 후보들의 부인도 각종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지난 3월에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그 한국 사람들의 이 영부인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또 연애, 결혼과 자녀 양육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답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법률가로서의 문재인이 아니라 남편 문재인, 보통 사람 문재인이 누구인지 이 부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궁금한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 문재인의 러브스토리가 될 텐데 잠시 들어볼까요?
네네. 네. 먼저 인간 문재인의 잔잔한 이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는 1953년 1월생입니다. 만 64세. 부인과 일남 일녀를 둔 가장이고요.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거제, 자란 곳은 부산입니다. 함경남도 흥남에서 거제로 내려온 피난민 부모님이 자녀들의 교육을 고민해서 큰 도시인 부산의 영도다리 인근으로 이사를 했고요. 이남 3녀를 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부산의 명문학교인 경남중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정기적으로 배급을 타야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어머님이 행상을 했을 정도인데 이 가난한 처지와 또 당시의 교육 환경을 비관하면서 술, 담배를 배우고 방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이번 대선에서도 경쟁 후보들 측에서 거론했던 문제아였습니다.
네.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고요. 재수를 하면서 경희대학교 법률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러면서 부인 김영숙 여사와 인연이 시작됐다고 인터뷰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에서 만난 이른바 캠퍼스 커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던 음대 여학생과 법대생 문재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겁니다. 이런 소개를 받았다고 하죠.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을 닮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
네.
그래서 나갔더니 차림새가 성의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영부인의 첫인상이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당시 대학가에서 열린 그 유신 반대 시위로 이어졌는데요. 시위대 맨 앞에서 서 있다가 최루탄에 기절해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구치소와 군대, 다시 구치소와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연애가 시작됐답니다. 함께 소개되어 있는 연애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어린 자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등이 대통령 이전에 남편과 아버지 문재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0년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1차 준비위원회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오늘날 북한은 국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무기용 우라늄 농축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며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 발전, 국제사회의 인정을 원한다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번 주 핵 확산 금지와 관련한 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1970년 발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핵 확산을 막는 것이 이 조약의 목표입니다.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020년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5월 2일부터 비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공적인 평가회의 개최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회의는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 덕분에 대다수 국가들은 핵무기 확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 모두 위험의 직면에 있다며 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조약을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험으로 내모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